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서 공개한 엔진은 주 엔진 한 개와 보조 엔진 네 개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 담당관은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확한 추력과 향후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곧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오늘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영유권 분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 첫날인 오늘 양측은 영내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4년 만에 이뤄진 이른바 2 더하기 2 회담입니다. 일본이 오는 5월 남중국해에 이즈모 헬리콥터를 탑재한 군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회사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군함은 동남아시아 항구들을 3개월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중국해를 경유해 인도양에서 실시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일본에 영내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군이 오늘 수도 다마스쿠스 내 반군들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공격은 반군들이 어제 다마스쿠스 동북부 내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마을을 기습 공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친정부군 전투기들이 다마스쿠스 상공에서 활동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이 시리아 정부군 소속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충돌은 반군들이 어제 차량 폭탄과 자살 공격으로 일부 건물을 장악한 조바르 마을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반군들은 지난해 다마스쿠스 남부와 서부 지역을 친정부군에게 빼앗겼지만 여전히 동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달 전화회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 작전에 관해 논의했지만 직접 만나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ISIL과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과 지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 제기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도청 지시 의혹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몇 주 전 자신의 선거 본부가 있는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을 지시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동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에 군사 행동 가능성 등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로켓 엔진 시험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남북한의 지난해 교역액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한국 통일부가 발간한 2017 통일백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동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4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3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이 일본과 한국, 중국 세 나라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인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3국 순방 중에 언급한 북한 관련 발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여줍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20년간 노력하며 13억 달러를 제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돌아온 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뿐이며 지금은 대화보다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 정권이 아주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갖고 놀았다며 매우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 정책이 훨씬 더 강경해질 것이란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기만하는 협상은 거부하는 대신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전방위적인 제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이례적으로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개리에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충돌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만일 한국군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ut obviously if North Korea takes actions that threatens the South Korean forces or our own forces, then that will be met with an appropriate response. If they elevate the threat.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는 수준까지 고조된다면 군사적 행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처음으로 예방적 차원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들도 군사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들을 공격하는 상황을 전제해 응징 차원에서 경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미 전문가들은 선제공격 등 무력 충돌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전에 중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긴급히 가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경고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도 그런 군사적 행동까지 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많은 조치들이 있다면서 협상보다 제재와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at pathway can only be achieved by denuclearizing, giving up thei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협상은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할 때만이 성취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미국 내 일각에서 주장해온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 역시 시기상조라고 말해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닌 압박을 강화할 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16일 CNN 방송에 우리는 육자회담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협상은 이미 다 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 대안으로 새롭고 포괄적인 외교와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며 모든 조치를 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준이 최대 수준이 아니라고 말해 제재 강도를 더 높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찬성했던 안보리 제재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18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표현을 삼갔습니다. 대신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수준이고 북한 정권의 진로 변경이 긴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달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해 서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백악관 관리들은 미 매체들에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과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위터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이뤄진 틸러슨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북한과 대화나 협상 없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중국과 북한의 우방들을 압박하며 강경 기류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해 22일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대표는 지난 17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전방위적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북한의 화학무기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엔진 개발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9일 신형 로켓 엔진 시험에서 공개한 엔진은 주 엔진 1개와 보조 엔진 4개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 같은 신형 엔진 개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이진우 공보 담당관은 20일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정확한 엔진 추력 등의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엔진 성능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지만 정확한 추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19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고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시험을 통해 연소실의 추진력 특성과 터빈 펌프 장치, 조절 계통 등의 정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로켓 엔진이 지난해 9월 시험한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고출력 엔진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시험한 엔진이 80톤 포스, 즉 80톤의 추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주엔진 1개와 보조엔진 4개를 연결해 지난해 9월보다 추력이 향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비추진력이 높은 로켓 엔진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연료를 적게 주입하고도 엔진 효율을 높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관련 동향을 정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이 로켓 엔진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위성 운반용 장거리 로켓을 곧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 시스템이나 단 분리 등 ICBM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엔진은 지난해 9월 사용된 백두산 엔진의 파생형으로 연료와 산화제 등 추진제의 조합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특히 80톤의 추력을 가진 백두산 엔진에다 4개의 보조 엔진까지 달았다면 사거리가 만 킬로미터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CBM ICBM의 1단 엔진을 완전히 모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거죠, 훨씬. 보조 엔진 4개를 달아서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비추력이 조금만 높아도 엄청 많이 나가요, 또. 걔들이 그랬잖아요. 비추진력을 증가시켰다. 그건 비추력을 증가시켰다는 거고, 똑같은 연료를 실어도 추진제가 비추력이 좋은 추진제가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형태의 ICBM 기술엔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런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순식간에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향은 하는데 아직은 이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엔진 성능이 좀 9월 달보다는 향상된 그런 로켓 ICBM의 형상을 가진 것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 아직 북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순식간에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개발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부 박사는 아울러 제대로 된 ICBM은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바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만든 궤도형 발사 차량은 흔들림이 심해 액체 로켓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또한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험이 현실적인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살상무기를 테러단체 등에 판매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6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클라인 공사 참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DPRK's arsena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series of ballistic missile tests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들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클라인 공사 참사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나타냈습니다.
Moreover, we have real concerns about the DPRK as a proliferation risk.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자나 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위험은 현실적인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클라인 공사 참사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피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인 BX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최근 경각심을 높인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유엔 안보리 의장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김정남 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And now in Malaysia, where we were all shocked by reports that VX was used to kill Kim Jong-nam.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를 살해하는데 VX가 사용됐다는 보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라이크로포트 대사는 이번 사건은 확산의 위험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추세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아카오리 타케시 공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This is a blatan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presents a clear challenge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아카오리 공사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2325를 비롯한 안보리 대북 결의들과 다른 약속을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5일 작성한 2321호 이행보고서를 최근 위원회에 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은 2321호 이행보고서 마감 시일인 지난달 28일 이전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중국이 이번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 공용어 번역 작업을 거쳐 조만간 위원회 웹사이트에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를 명시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이 최근 탈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놓은 분석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탈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핵심 간부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황병서와 최룡해가 외견상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론 견제를 넘어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룡해가 지난 2014년 5월 군 총정치국장에서 갑자기 해임된 것도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던 황병서 때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황병서를 중심으로 한 조직지도부가 최룡해가 군부 내에서 자신의 인맥을 구축해 세력화할 조짐이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한 게 최룡해 해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황병서는 군 총정치국장에 오르고 최룡해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룡해가 지금은 근로단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머물러 있지만 황병서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정치국장을 지낸 최룡해는 군부 내 정치와 군사, 보위부문 장성들을 잘 묶으면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김 위원장에게 황병서의 위험성을 각인시켜 퇴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간부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 당시 장성택 숙청을 주도하며 핵심 실세로 떠올랐다가 지난해 말 갑자기 해임된 김원홍 국가보위상도 권력 다툼에서 밀린 것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김원홍은 2012년 국가보위상에 오른 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간부 수십 명을 국가보위성으로 소환하면서 황병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특히 김원웅이 국가보위성을 통해 군 관련 사항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황병서가 격분하며 조경철 보위사령관에게 김원웅이 군단장과 사단장급 이상의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지 24시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는 황병서와 김원웅의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라는 말이 떠돌았다는 전언입니다. 최룡해도 당 조직 지도부와 검열위원회 등에 있는 측근들에게 국가보위성 검열을 유도해 김원웅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원웅 해임에 최룡해도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황병서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도 갈등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철이 대남과 국외정보 수집을 맡고 있는 정찰총국 5국과 정찰총국 산하의 외화벌이 무역회사 청봉무역을 통일전선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황병서가 김 위원장에게 김영철이 개인 권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에 따라 김영철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았고 황병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원홍도 김영철이 정찰총국장 부임 이후 국가보위성의 대남 업무까지 넘보자 김 위원장에게 김영철의 불륜설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인 이기동 박사는 지금 북한 핵심 엘리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암투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 충성 경쟁 차원에서 빚어진 갈등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수령이 그 권력 엘리트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조정하느냐, 원만하게. 이게 이제 하나의 리더십의 능력인데, 김정은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그 리더십이 그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운영의 미숙함이라든가, 리더십의 미성숙성,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되겠죠.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 같은 북한 내부 권력 암투설과 관련해 북한의 수령체제 특성상 이런 권력 다툼이 수령의 권력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권력층 내부에서 매우 강한 불안감을 느껴 끊임없이 원로 간부들을 숙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 전 공사의 홍콩 시사 주간지 인터뷰 내용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홍콩에서 발간되는 시사 주간지 아주 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에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친구 등이 없어 매우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자신도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했지만 2009년 초까지 김 위원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끊임없이 원로 간부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암살한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비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와 함께 북한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간부들 모두 그만큼 기회주의자들이라는 평가입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 절대로 김정은 정권을 버릴 수 없을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태전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 분석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내다봤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비핵화보다는 북한 정권의 안정을 더 원하고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태전 공사는 덧붙였습니다. 태전 공사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이 핵무기 연구를 했지만 당시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적은 미국과 한국,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김 씨 일가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태전 공사는 또 지구상에서 공포 통치를 일삼는 독재 정권은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 주민들의 무장혁명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색출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보내져 가혹한 인권 탄압을 받게 된다고 태전 공사는 우려했습니다.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은 최근 태전 공사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가진 인터뷰 내용을 19일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반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미한연구소는 16일 북한 붕괴 뒤 반군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오스틴 롱 교수가 쓴 이 논문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안에서 반군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정보를 토대로 북한 체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현 김정은 정권이 매우 안정됐다며 붕괴론에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스틴 롱 교수는 논문에서 어떤 불안정한 상황 탓에 북한 체제가 붕괴됐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런 가정 아래 북한에서 반군이 등장할 가능성을 분석했다는 설명입니다. 반군 활동이 격렬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례를 연구한 롱 교수는 반군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여섯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기, 정예군, 해산된 군대, 사회적 유대관계, 강력한 이념, 그리고 도피처입니다. 롱 교수는 먼저 재래식 소형 화기에서부터 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까지 다량의 무기가 북한에 비축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이런 무기들이 불만을 가진 집단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는 지하굴 같은 비밀시설이 많아 무기가 풀리면 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1군단이나 정찰총국, 특수부대 같은 정예 병력의 존재를 꼽았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숙련된 전투 기술을 갖춘 이들 병력이 반군을 훈련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정규군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이라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진주한 나라가 대책 없이 북한 인민군을 해산시켜버리면 이들이 그대로 반군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롱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롱 교수는 상황에 따라 북한 정규군의 무장을 잠시 해제해 반군 합류를 막거나 이들을 그대로 존속시켜 사후 통합 작업에 참여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 북한 체제 안에서 형성된 사회적 유대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롱 교수는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 이런저런 형태의 사회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이런 관계들이 반군 활동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강력한 이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롱 교수는 북한 체제가 붕괴한 뒤 북한을 점령한 나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반감이나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빼앗긴 특권층의 반발이 반군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군들이 도피할 곳이 많은 북한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에는 산악지대가 많아 반군들이 은신할 곳이 많은 데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중국이 이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롱 교수는 특히 북한 붕괴 시 중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북한으로 진주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고 상황에 따라 이곳에 반군들이 드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롱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과 중하급 관리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무기를 통제하고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상당 기간 북한에 진주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외교 협상을 통해 반군이 활동할 여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정권 붕괴와 평화통일 준비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일주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행사는 북한 정권 붕괴와 평화통일에 대한 대비를 주제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ollapse of the regime is inevitabl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and that we should be
북한 정권의 붕괴는 불가피하고 시간 문제일 뿐인 것으로 믿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구상해 김정은 독재체제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행사 기간 중에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sessions to talk about questions like can the existing power structures in North Korea be
예를 들면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시키는데 기존에 북한의 권력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군부나 노동당이 항구적인 변화를 위한 세력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은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은 한국을 겨냥해 갖가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배치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한국과 미국 군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전격적으로 착수해 일부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경샹 대변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이어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선 3월 15일부터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의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여유국이 구두로 자국 여행사들의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서울 시내 고궁과 상가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또 이 종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달 사이에 36% 넘게 줄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에는 하루 평균 5,200여 명 정도가 고궁을 방문했었는데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는 하루 3,300명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인 관광객 덕으로 호황을 누려온 한국의 관광업계와 호텔,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6만 명으로 이들은 3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중국 관광객 절반이 감소할 경우 15억 달러 상당의 매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 롯데는 이미 영업정지 등 보복 조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롯데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는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했었습니다. 8일 현재 소방 규정과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된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은 55곳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100여 개 매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매출 손실 규모가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롯데 측은 추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로 인한 반항 감정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중국인들이 한국산 상품을 부수는 장면은 물론 지나가던 행인이 한국 화장품을 팔고 있다며 항의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국의 연간 대중국 수출은 1,22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 양국 간 교역액은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관광업을 넘어 무역과 투자 분야로 확대될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 군사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세종연구소 정재흥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아마 좀 보복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익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과의 관계를 뭐 강화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북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표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외교 군사 정치적인 수단을 통한 한국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힘들게 하겠죠. 한국을 계속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해도 아 나는 모를 일이라는 식으로 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앞서 한국이 지난해 7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그해 12월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실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1월에는 군용기 10여 대가 제주도 남쪽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4시간가량 침범해 한국 공군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과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 부장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며 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드는 동맹국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말고 다른 나라들은 사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이루어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스파이서 대변인은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문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로 고도 40에서 150km 상공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드를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통일에 관한 논문을 써보는 통일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는 2012년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단된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청소년 통일 비전 학술 세미나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로 미래 통일된 한반도를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통일 미래 세대들과 함께 준비하는 통일 비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 학술 세미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통일이나 평화의 길도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때로는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가면서 만드는 것 가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앞으로 7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통일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청소년들은 하나의 논문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후 8월에 논문 발표를 하는 청소년 통일비전 학술 세미나를 끝으로 대장정은 마무리됩니다. 평화한국 서민규 국장입니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배우고 배운 것들을 논문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통일 미래 세대들과 함께하는 통일 비전 프로젝트라는 행사 안에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통일 교육을 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통일 교육을 받고 받은 교육 안에서 본인들의 관심과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논문을 써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논문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책으로 이거를 배포를 하고요. 전문가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경제 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국장이 강단에 섰습니다.
좀 딱딱한 경제 얘기가 아니라 실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경제 부분에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북한을 어떻게 잘 개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좀 이론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이슈로 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잘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 접근을 하게 된다면 통일도 이 친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월에는 농업 영역에서의 평화통일, 또 이후 5월과 6월에는 문화와 탈북민 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7월에는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간, 처음에는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 학술 동아리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느새 3개 고등학교가 참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태도도 진지한데요. 장수진 학생 이야기입니다.
아, 우선 제가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남한에 비해서 북한에 그 없는 시설들도 있고 우리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약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어느 요소를 필요로 하나 이런 걸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혁준 학생은 평소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객관적이고 또 전문적인 시선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관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통일이 우리 중심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관점을 많이 봤는데 이번 기회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고 그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요구하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걸 더 필요하는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강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논문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이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책임감도 큰 모습이었습니다. 박진호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전공을 교육학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제 꿈이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어갖고 교육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써보고 싶습니다.
박진호 학생은 앞으로 자신이 쓰게 될 논문이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아직 그런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약간 편파적이고 독재 체제 때문에 많이 교육에 대한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을 통해서 그 북한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좀 더 얻고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교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과 반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논문 지도를 도와줄 평화한국의 이윤기 사무총장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그리고 문화 등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그리는 통일한국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좀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들이 많이 배우는 편입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청소년들이 특히나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고 통일이 되어야 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바른 시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큰 뉴스군요.
네. 내일 오전 9시 30분 한국 시각으로 9시 30분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출석 시간입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1일 만에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수사인 셈입니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13개의 혐의 중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지, 최순실 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한 특혜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그런 혐의도 있고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또 직권 남용 혐의도 더해져 있습니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데 이번 검찰 수사의 성패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앞서서 언론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청사 정문 앞에 출석하는 피의자가 잠시 언론 카메라 앞에 멈춰서는 포토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닥에 노란 테이프로 삼각표가 설치돼서 박 전 대통령이 서 있게 될 위치도 정해졌는데요.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유명 인사들의 경우 그 자리에 서서 뭐 검찰에 출석하는 입장, 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뭐 이런 소회 등을 밝히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도 과연 포토라인 앞에 진짜 서게 될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내일 포토라인 앞에서 이야기할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제기를 했군요.
네네. 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WTO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이사회에 관광, 유통 분야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WTO 협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고 공식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 측이 관련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관련 업계 호소에도 중국 정부가 개입됐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라진 부분입니다.
WTO 협정 위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고요. 내국민 대우,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 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어떤 위협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일련의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가 개입됐다는 근거를 확보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한국 정부가 제소를 했을 텐데 지금은 정황 증거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단계고요. 관련 문제를 WTO에 제기함으로써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의 무역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경제 무역 또는 왕래는 지지하지만 사드에 반대하는 입장은 명확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사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중국 정부와는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에서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따른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각 지방 도시에 면세점이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뭐 창원, 수원 이런 곳의 면세점, 이 손님이 하나도 없는 매출 0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기아자동차 현지 법인 지난 2월의 매출이 24%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요즘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다양한 국제 통계에서도 그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 월드팩트북의 통계 자료가 한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조사한 자료인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을 해서 평생 동안 아이를 한 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다는 건데요.
네.
이게 세계 22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220위였습니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은 물론이고요. 세계에서도 한국이 최하위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겁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41명, 뭐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세계에서도 싱가포르, 대만, 마카오, 홍콩 이 단 네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 한국의 육아정책연구소가 20, 30대 미혼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딱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대답이 42.9%,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14.8%, 없어도 괜찮다 36.2%, 없는 것이 낫다 6.1%였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40%가 넘는 미혼 남녀가 자녀는 없어도 되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유무가 결혼 생활에 어떤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77%가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데 동의를 했고요. 노후에 외롭지 않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52.9%가 동의를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57%가 동의를 했지만 미혼 남녀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 62.6%가 동의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